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역사적인 쿠바 방문의 첫 공식 일정으로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쿠바 수도 아바나의 혁명궁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최근 몇 년 사이 두 정상의 네 번째 만남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는 카스트로 의장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거의 90년 만에 쿠바를 처음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도착 직후 현지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이번 방문은 쿠바 국민들과 직접 관계를 맺는 역사적인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대사관이 재개설된 것은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더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쿠바 국민들의 관심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자들을 터키로 되돌려 보내기로 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내전을 피해 그리스에 입국하려는 이민자들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인 등 약 900명이 어젯밤 에게섬 네 곳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스 당국은 배 한 척에서 시리아인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터키 본토와 인접한 그리스령 로즈 아일랜드 인근에서는 소녀 두 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적신월사 측은 리비아 해안가에서 추가로 9명의 이민자들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유럽연합과 터키 정부의 합의에 따라 터키를 출발해 그리스에 도착하는 시리아인 등 모든 이민자들은 등록 절차를 마치고 망명 신청이 처리된 경우에 한해 유럽에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강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또다시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3시 19분부터 약 20분 동안 함경남도 함흥 남쪽에서 동해 쪽으로 기종이 파악되지 않은 단거리 발사체 5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약 2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발사체의 정확한 기종을 분석 중이며 사거리로 밀어볼 때 300mm 신형 방사포이거나 단거리 미사일인 KN-02의 개량형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늘 불법 어선 단속에 대한 중국 해양경비대의 방해 활동에 항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순찰선은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베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선박을 나포하고 선원 8명을 체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그러나 해당 어선을 견인해 압송하던 중 중국 해양경비선이 고의로 충돌을 일으켜 어선을 달아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렌토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중국 고위 외교당국자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이 이번 행동을 설명하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수디 장관은 또 중국 해양경비대가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침해했다며 중국의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경선 후보가 오늘 수도 워싱턴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합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현재 트럼프 후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행사에는 당 소속 상하원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오늘 저녁에는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APEC 연례총회에서 연설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APEC 총회 연설을 위해 당초 계획돼 있던 폭스뉴스 주최 TV 토론회에 불참을 선언해 결국 토론회는 무산됐습니다. 한편 미국 내 최대 이익단체인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는 트럼프 후보의 강경 이민 정책과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미국 입국 일시 중단 계획에 이어 최근 유세장 폭력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이 지난 주말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 추락해 62명의 사망자를 낸 플라이 두바이 여객기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아랍에미리트 연합 조사관들은 어제 보잉 737기 사고 잔해에서 단서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러시아 항공 관리들은 사고기의 비행 기록 장치 두 개가 심하게 훼손됐다며 사고 원인을 밝혀낼 정보를 복구하는데 몇 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3월 21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동해로 단거리 발사체 네 발을 발사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이를 무모한 도발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서울에서 고위급 대북 제재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 실태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앞으로 제재에 반영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gather information about this practice and inform future sanctions.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겠으나 황해도는 낮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함경북도는 아침까지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강원도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발사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끊임없이 무모한 도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1일 오후 3시 19분부터 약 20분간 함경남도 함흥 남쪽에서 동해 쪽으로 기종이 파악되지 않은 단거리 발사체 5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약 2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발사체의 정확한 기종을 분석 중이며 사거리로 미뤄볼 때 300mm 신형 방사포거나 단거리 미사일인 KN-02의 개량형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18일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노동미사일을 쏜 지 사흘 만입니다. 북한은 또 이에 앞서 지난 3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300mm 방사포 6발을 발사한 데 이어 10일에는 스커드 계열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쏘았습니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를 잇따라 발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미한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무력 시위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이에 앞서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끊임없이 무모한 도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채택된 지금도 북한 김정은이 핵탄두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만약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재가 채택되지 않았다면 북한은 더욱 무모한 도발을 감행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지금이 한반도의 앞날에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교적 군사적으로 철저한 준비와 대비 태세를 갖추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때문에 경제가 뒷걸음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은 당장이라도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21일 정례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은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이에 따라 한국군은 미한 정보당국과 함께 북한의 핵실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도 북한 동향과 관련해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지금 당장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 지도부가 핵실험을 공언한 상황에서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방사포와 로켓 등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도발 행위가 군사적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18일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한반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중단거리 미사일을 기준으로 올 들어 세 번째, 김정은 집권 첫 해인 2012년 이후 40번째입니다. 북한은 2013년 2월 KN계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로 쏜 뒤 그 해에만 300mm 방사포 11발을 포함해 모두 6차례 중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이어 2014년에는 그 횟수를 무려 19차례로 늘리며 스커드 계열과 프로그 로켓, 신형 미사일 등 한 해 동안 10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고 2015년에도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동해와 서해에 KN과 SA 계열 미사일 수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은 올해 1월과 2월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가 채택된 3월부터 또다시 300mm 방사포와 스커드 계열, 그리고 18일 발사한 노동 계열 중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쏘아 올렸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도발은 김정은 정권이 막 들어선 2012년 4회와 2011년 2회 등 이전과 비교했을 때 발사 횟수나 발사체 숫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북한의 평균 미사일 발사 횟수가 3회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의 발사 횟수는 급격히 증가한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발사가 가장 잦았던 시기는 2014년 3월과 7월이었습니다. 북한은 당시 3월에 300mm 방사포와 스커드 계열 미사일, 프로그 로켓 등 6회에 걸쳐 모두 80발을 쐈고 7월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발사체를 종류별로 구분하면 300mm 방사포가 10발로 가장 많았고 KN 계열과 스커드 계열이 8발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미사일 발사 횟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내부 장악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반발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0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최근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것은 미국에 맞서는 김정은의 모습을 나라 안팎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moving the wrong direction. And I think he's just trying to strengthen his inner circle.
김정은 제1위원장이 권력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을 우려해 대외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론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도발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 공격적으로 저항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런 전략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따르는 것 같아 위험스럽다고 오헨런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한 연합사령부의 커티스 스케퍼로티 사령관과 이순진 한국합참의장이 오늘 미한 연합훈련인 독수리 연습에 참가 중인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 호를 방문해 승조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에 도착한 존 스테니스 호 항모 강습단은 존 스테니스 호를 비롯해 구축함인 스톡데일함과 정훈함, 윌리엄 로렌스함과 순양함인 모바일베이함, 그리고 제9항공단과 제21 구축함전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합참은 스케퍼로티 사령관과 이순진 합참의장이 미국의 전략무기인 존 스테니스 호를 함께 방문한 것은 북한이 최근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이는 데 대응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하고 다른 유엔 회원국들도 충실히 이행하도록 만드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2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북핵 6자회담 양국 수석 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홍균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대북제재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고위급 제재 협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제재 국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미한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형식의 회동입니다. 이런 회의 성격을 감안해 회의엔 대니얼 프리드 미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과 재무부와 상무부의 제재 담당관들도 참여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와 미한 등 각국의 독자 제재,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등 세 가지 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한 두 나라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2270호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다른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충실한 이행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th countries are also reaching out to others in the region and beyond to ensure that everyone is implementing this important.
성김 특별대표는 미한 두 나라가 안보리의 이번 중요한 결의가 완전하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내외 국가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또 미한이 취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에 대해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회의에서 서로의 독자 제재 내용을 설명하고 의문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미 행정명령의 실질적 이행과 관련한 전략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뒤 해운 제재를 포함한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도 대북 제재 법안에 근거한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 금지와 특정 분야의 제재, 그리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프리드 제재정책조정관은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을 금지한 미 행정명령의 제재 적용 범위와 관련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인사, 기업 등도 제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행정명령은 북한의 노동자 송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며 필요하면 권한이 미치는 것이라고 말해 북한을 제외한 제3국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모든 도발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미한 고위급 제재 협의는 전방위 대북 압박 강화를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지금은 제재 이행에 전념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도 담겼다는 관측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에 충실한 이행을 언급하고 있지만 미한 독자 제재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북한이 핵포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추가 핵실험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지난 18일 김홍균 본부장과 만나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대화와 협상 궤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도 다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성김 대표 등 미국 측 관계자들은 한국 방문에 이어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방문합니다. 성김 대표의 동남아 방문은 이들 국가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독려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차단하기 위한 행보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며 추가 제재 근거로 삼겠다는 겁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 실태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향후 제재에 반영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gather information about this practice and inform future sanctions actions.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8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북한이 수용소 수감자들 대거 동원된 인력 그리고 정부에 고용돼 해외로 파견된 노동자들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강제노동에 투입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자 해외 송출을 통한 수익이 북한 정부로 흘러들어가며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export of labor generates revenue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enables the development of its illicit nuclear and missile program.
리치 앨런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을 차단할 때 제3국의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지 묻는 질문에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지지하면서 북한 정권에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는 제재를 채택했다고 답했습니다.
The world will not accept your proliferation. There will be consequences for your actions and we will work relentlessly and collectively to stop your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전 세계가 북한의 확산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행동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지시키기 위해 끈질기고 집단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설명입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발동한 대북 제재 행정명령과 관련해 기존 제재 권한에 더해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 의무 위반과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행동을 겨냥할 추가 수단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This adds to our existing sanction authorities providing further tools to target North Korea's ongoing violations of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아울러 미국이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국내 권한을 통해 김 씨 정권을 압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의 기준을 정하는 노력을 선도하기 위해 타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미 의회 자문기구가 밝혔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개입과 강압, 분열의 전략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 분열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방주둔에 맞서는 중국의 대응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중국이 미군의 대응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 반접근 지역 거부 역량을 계속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은 지대공 미사일과 대함 크루즈 미사일, 잠수함 등으로 전략적 중요 지역에서 미국 항공모함의 접근을 봉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무력 충돌 이전에도 영내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활동 영역을 제한하기 위해 비군사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개입, 강압, 분열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과의 동맹 분열 활동이 주로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가능성과 미국과의 안보 관계 속에서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04년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이래 중국은 경제협력을 활용해 한국과의 관계를 심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한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주한미군이 없어도 된다는 인식을 한국에 주려 한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도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국과 미국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이 우려감을 가진다면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 미군 배치를 줄이도록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이 현재 한국의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앞으로 경제적 압력도 가할 수 있다는 한국 언론의 분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이런 전략에 대응해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과의 동맹관계 강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중국의 노력이 계속될 것인 만큼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동맹이 아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과도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영내 미군 주둔과 미국의 정치적 접근에 대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에 있는 14호 정치범 수용소 옆에 새로운 수용소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새 수용소는 수감자 처벌과 격리가 주요 목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와 민간 고해상도 위성사진 분석업체인 올소스 어넬러시스가 17일 북한 처마봉 통제구역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처마봉 통제구역이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72km, 그리고 14호 정치범 수용소인 개천관리소에서 남동쪽으로 9.5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15년 5월 사이에 이 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이 지역에 새로운 정치범 수용소를 신설해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위성사진을 분석하고 하부 구조를 다른 정치범 수용소들과 비교하면 처마봉 통제구역을 북한이 전면 가동 중인 다섯 번째 정치범 수용소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아직 처마봉 통제구역을 정치범 수용소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처마봉 통제구역이 20.4km 길이의 보안용 울타리에 둘러싸인 잘 관리된 소규모 정치범 수용소라며 3개의 막사와 7개의 외곽 감시 초소, 3개의 입구와 검문소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3년 10월과 2014년 4월에는 이중 울타리와 9개의 감시 초소 등 경비가 매우 삼엄한 수용단지 두 곳이 신설됐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수용소 내 경제 활동이 주로 광업과 농업, 단순 경공업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14호호와 15호, 16호 정치범 수용소에 비해서는 경제 활동이 훨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처마봉 통제구역이 북한인의 세우는 강제노동을 통한 재교육보다는 처벌과 격리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징후로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또 경비가 삼엄한 수용단지 두 곳이 신설된 시기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장성택 처형 전후에 공포정치를 고조시키던 시기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올소스 어넬러시스는 앞서 지난해 12월과 11월 그리고 2014년 6월에 각각 북한의 16호호와 14호, 25호 관리소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4개 정치범 수용소에 8만에서 12만 명의 정치범을 수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영국의 유력 언론이 선정한 전 세계 영향력 있는 젊은이들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김 제1위원장에 대한 이 신문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 신문이 15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밀레니얼들이란 기사를 실었습니다. 밀레니얼은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20에서 35살 사이의 젊은이를 말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서구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못한 세대이지만 몇몇은 예외적으로 세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가디언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꼽았습니다. 가디언 신문은 33살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2011년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불량 국가인 북한의 국정을 맡았다며 핵실험과 잠수함 순시, 담배 피우기를 즐기며 가족을 처형하는 데 망설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지난 1월 생일을 맞아 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몇 주 뒤 로켓을 발사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위협, 추가 제재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제일위원장 집권 초기에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개방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 외교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된 인물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인 페이스북의 설립자인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가디언은 현대인들이 페이스북 전의 삶과 페이스북 후의 삶으로 시대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페이스북이 일상에 파고들었다며 전 세계 인구의 20%인 15억 명이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30살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자도 영향력이 큰 젊은이로 꼽혔습니다. 사우디 국방장관인 살만 왕자는 예멘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경제개혁을 해서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고 가디언은 소개했습니다. 가디언은 또 세계 아크로바틱 로켓롤 댄싱 경연대회에 러시아 대표로 출전한 카테리나 티코노바가 푸틴 대통령의 둘째 딸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9살의 카테리나는 아버지 친구의 아들인 키릴 샤말로프와 결혼했고 이 부부의 재산은 2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됩니다. 가디언은 크렘린궁이 공식 확인하지는 않고 있지만 러시아의 신흥 권력자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브라질의 축구 선수 네이마르 다실바, 미국의 연예인 저스틴 비버, 비욘세, 킴 카다시안, 레이디 가가, 루피타 농요가 영향력 있는 젊은이로 꼽혔습니다. 가디언 신문은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선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대응이 활발한 가운데 이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4차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핵 안보 정상회의가 무엇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핵 테러 위협에 대처하고 핵 물질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핵 안보 정상회의는 지난 2010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프라 선언을 통해 핵 없는 세상 구현을 강조하면서 핵안보 정상회의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정상회의는 지난 2001년 미국에 대한 9.11 테러 이후 핵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핵 물질이 테러 집단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막을 목적에서 그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핵물질 보호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각국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차 핵안보 정상회의는 미국과 중국 등 5개 핵보유국과 핵확산금지조약 NPT 비회원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을 포함한 47개국, 국제연합과 유럽연합,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It is increasingly clear that the danger of nuclear terrorism is one of the greatest threats to global security.
오바마 대통령은 첫 회의에서 테러 집단들이 핵물질 취득을 시도하고 있고 획득하면 반드시 사용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차 정상회의에서는 17에서 18개국이 고농축 우라늄을 반납하겠다고 선언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1차 회의가 정치적인 선언의 단계였다면 2차 회의는 이 선언을 실행으로 옮기는 단계였습니다. 2012년 3월 한국 서울에서 열린 2차 정상회의는 1차 때에 비해 덴마크, 헝가리 등 6개 나라가 늘어난 53개국이 참가했고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도 함께하는 등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의제도 1차 회의에 비해 다양해졌습니다. 테러 집단에 의해 핵물질이 악용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1차와 비교해 원자력 발전소 방호와 안전 등 원자력 이용에 관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2차 핵안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한충희 대변인입니다.
1년 전에 후쿠시마 사고를 많이들 거론을 하면서 실무 오찬의 주제가 핵안보와 핵안전의 인터페이스, 상호 연관성을 논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또 중요한 주제다. 이 두 가지 목표가
해안보 정상회의는 핵시설의 방어와 핵테러를 방지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어서 핵무기와 군축 비확산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열린 2차 정상회의에서는 정상들 간 개별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한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등 6자 회담 참가국들이 별도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입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2013년까지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자발적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서울 커뮤니케가 발표됐습니다. 이어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3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는 위험한 핵물질의 감소, 모든 핵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안전 강화, 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이 회의에는 53개국 대표와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당시 연설 내용입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고 그래서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핵 군축과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핵심 과제와 분야별 이행 조치들을 규정한 헤이그 커뮤니케가 채택됐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세 차례 핵안보 정상회의를 통해 핵무기 120개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제거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핵물질 불법 거래 건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10개 나라는 무기화할 수 있는 핵물질을 아예 제거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4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는 핵안전 문제 외 최근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의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이번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며 앞으로는 각국의 실무 당국자들이 참가하는 협의기구로 바뀌게 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프랑스 언론이 최근 북한 문학을 조명하며 현지에서 발간된 북한 책들을 소개했습니다. 2016 파리 도서전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대되면서 북한 문학도 함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의 르피가로 신문이 16일 북한 문학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2016 파리 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참여하는 한국의 문학에 대해 소개하며 북한 문학도 짧게 언급한 것입니다. 르피가로 신문은 북한이 전 세계의 마지막 전체주의 국가 중 하나라면서 1950년대 김일성이 작가들을 무참히 처형한 이래 북한 문학은 자유를 뺏긴 채 정권에 선전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 문학이 혁명적 낭만주의의 뿌리를 두고 사회적 현실주의, 영웅과 전쟁 찬미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학은 북한 정권과 마찬가지로 은둔의 특징을 갖고 있어 접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르피가로는 지난 2011년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북한 작가 백남룡의 소설 벗이 출간된 사실을 전했습니다. 2011년 9월 프랑스에서 번역 출간된 벗은 체제 찬양과 우상화에서 벗어나 북한 사회의 연애, 결혼, 사회 문제를 다뤘습니다. 1988년 출간된 이 소설은 공장에서 만난 남녀가 사랑해 결혼에 이르지만 아내는 성악가로 성공하고 남편은 변함없이 공장 노동자로 남아 갈등을 겪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텔레비전의 가정이란 이름의 드라마로도 방영된 이 소설은 지난 1999년 한국에서도 출간돼 화제가 됐었습니다. 프랑스의 AFP통신도 17일 파리 도서전에 참여하는 한국 문학을 소개하며 북한 문학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프랑스 동양문화언어대 교수로 악트 쉬드 출판사 한국어 서적 총책임자인 파트리크 모리스 씨는 이 통신에 북한의 작가들은 정부 공무원이긴 하지만 해외에 더 잘 소개될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학 작품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선입견을 버리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자주 방문하는 모리스 씨는 2011년 악트쉬드 출판사가 발간한 벗을 번역했고 이 출판사가 올해 3월에 발간한 북한 현대 작가 단편집 17명의 웃음도 번역했습니다. 이 단편집은 북한의 부정부패와 범죄 등을 다루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파리 도서전은 전 세계 출판 관계자들이 모여 최근 출간된 작품 정보 등을 공유하는 행사로 1981년 처음 개최됐습니다. 한국은 프랑스와의 수교 130주년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주빈국으로 초청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실화를 토대로 한 연극 아나스포라가 다음 달 10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공연됩니다.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연극 연습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총성이 울리던 날 밤 총에 맞고 쓰러진 친구를 적진에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태백 출신 학도병 기석철과 납북된 친구 리금동. 전쟁으로 인해 죽마고우를 평생 마음에 묻고 살게 된 리금동과 기석철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연극 아나스포라입니다.
죽는 거 시키려 왔는데 전쟁이 벌써 일어나게 맞추려는 미국까지 싹 다 달게 들었는데 금방 밀고 올라가겠지.
아나스포라는 시간과 공간이 다른 네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51년 태백 출신 학도병 리금동과 기석철 이야기, 방콕을 배경으로 한 김송아와 리송지 이야기, 리금동의 손녀 리송지와 그녀의 새 남편 이야기, 그리고 미국을 배경으로 한 조슈아와 제시카의 이야기가 맞닿아 있는데요. 연극은 소외된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의 고통이 우리 모두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품을 쓴 극단 C바이러스의 이문원 대표입니다.
예, 아나스포라는 그 디아스포라 그 흩어짐의 반대말 뜻을 갖고 있고요. 하나됨, 고향으로 돌아옴.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그 남북의 분단이 이루어진 그 두 학도병이 동부전선에서 헤어지게 되는 그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그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이야기가 서로 그 날줄과 씨줄로 얽혀서 사실 참된 그 우리의 마음의 고향 또 우리 민족의 통일을 찾아가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남편과 중국으로 탈출해 결혼한 남편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남편 이렇게 세 명의 남편이 있는 리송지의 이야기 역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송지 역할을 맡은 구서연 씨입니다.
리송지는요. 원래 북한에 살다가 남편이 돈 벌러 중국 갔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아이를 안고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에서 또 살다가 이제 희망을 잃고 중국에서 남자를 만났다가 또 거기를 도망쳐 나와서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 국경을 넘었다가 아이랑 또 헤어지고 왕한국에 와서 이제 탈북 자가 됐다가 아이를 찾으러 다시 방콕에 가서 헤매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이제 정착한 그래서 한국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막상 배역을 이해하려고 보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애는 잃어버렸는데 결혼은 세 번이나 했으니 근데 리서치 과정이나 이제 조금씩 그 인물에 들어갈수록 정말 사회가 그렇게 여자를 극단적으로 몰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구나. 그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고 사실은 정말 많은 탈북하신 여성분들이 겪은 살아남으려면 다시 북한으로 북송되지 않으려면 겪어내야 하는 어떤 삶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어떤 루트 같은 거더라고요. 그런 걸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조금씩 감정적으로 머리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이해가는 과정이 놓여 있습니다.
달콤한 신혼생활을 하던 중 아내의 북한 남편의 존재를 알게 되는 리송지의 한국 남편 우식 역은 염순식 씨가 맡았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아로 자랐고 그래서 겨우 이렇게 만들어진 가족에 집착을 많이 하는 외로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억지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보대끼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가게 되지 않나, 결국은.
이문원 대표와 배우들은 이 작품을 위해 여러 명의 탈북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험난한 탈북 여정과 그리운 고향 이야기, 한국에서의 녹록치 않은 삶에 대해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탈북민들의 삶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리송지의 북한 남편인 함강모 역의 김정석 씨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죠. 그 인물이 탈북을 했거나 그렇다고 해서 아니면 뭐 이게 어떤 사람이라도 이해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납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도 속으로는 계속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버티고 옆에서 있으면 나한테 다시 올 수 있을 거다.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극복이 될 거다라고 계속 믿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죠. 예. 한 두 분을 만나 뵙고 도움을 좀 받아봤는데요. 예. 여기서 편하게 산 제가 그분들의 어떤 고통을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난의 행군 때 뭐 그런 어떤 그런 극단적인 어떤 배고픔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슬기를 달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얘 살리는 게 목표라고. 화이팅! 다시 갈게요.
연극 아나스포라는 오는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서울 강남구 유시아터에서 공연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정부가 식탁 위 백색과의 전쟁을 선언했다는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식탁 위의 백색이라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소금과 설탕입니다. 짜게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 널리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조리 음식에 소금 양을 줄여서 먹는 나트륨 저감 운동에 이어서 이번에는 설탕, 당류를 줄이자는 설탕 제한 생활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단 것과의 전쟁,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식품에 첨가 당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제 시작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달콤한 독약이라고 불리는 당과의 전쟁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해진 것처럼 어떤 종류의 당을 얼마나 첨가했는지 소비자들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설탕을 대표로 하는 당류가 비만과 당뇨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비만은 대사증후군을 일으키고요. 사망률도 높입니다. 한국에서는 2013년 기준으로 한국 돈으로 6조 7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최근 8년 사이에 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도입하는 설탕 제한 운동, 영국처럼 설탕세를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만의 주범인 당 섭취량을 줄여서 국민 건강을 챙기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요. 설탕이 적어도 맛있는 그런 음식의 어떤 조리 방법을 홍보하는 것을 포함해서 국가 차원의 당 줄이기 운동 계획 3월 중으로 발표한다고 오늘 예고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이런 새로운 조치가 큰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업주부가 줄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남편만 벌어서는 생활을 꾸리기 어려워서 여성들이 맞벌이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네. 아이를 키우고 집안 살림에 전념하는 그 전업주부가 지난 1년 사이에 5만 8천 명이 줄었답니다. 2014년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전업주부 수는 714만 3천 명이었는데요. 1년 사이에 0.8%가 줄었는데 이게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이 전업주부 관련 통계를 시작한 것이 2000년인데 그 이후 13년간 계속 증가해왔던 과는 달리 지난 2년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고학력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면 자연스럽게 전업주부의 수도 줄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구도 계속 늘어났고요. 또 고령화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전업주부 수는 계속 늘어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4년 이 한 해 동안 그 한 해 전인 2013년보다 줄어든 전업주부가 15만 2천 명이었고요. 다시 지난해 5만 8천 명의 여성이 전업주부를 내려놓았다는 것이 바로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유는 고학력 여성들의 취업이 활발해진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남편 혼자 이 혼벌이를 해서는 요즘 가정경제 생활이 어려워서 노동 현장으로 여성들이 나서는 그런 그 모습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 정부가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는 것도 하나의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2000년도에 그 638만 명 정도였던 전업주부 수, 2013년에 730만 명으로 91만 명 정도가 늘었고요. 25살에서 54살까지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1990년대 초에는 50% 아래였는데 2015년 59.6%로 올라섰습니다.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집안 살림도 하면서 아이도 키울 수 있고 또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정책들입니다. 여성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그 만들어주고요. 또 보육비를 지원해주고 육아휴직을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왔습니다.
네.
여기에 결혼 연령이 좀 늦어지고 있고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겹쳐서 앞으로도 계속 전업주부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한국 정부가 이 전업주부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주목하는 것은 여성의 고용률입니다. 한국 정부가 2017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여성 고용률은 61.9%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끌어올려야 되는 6.2%, 이게 적지 않은 수치고요.
네.
그렇게 하려면 여성들에게 주어진, 그 여성들한테 좀 이림했다 그럴까요? 더 무게가 주어진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 이런 한국의 사회 구조적인 특성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 단절의 여성들,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바꿔지지 않으면 30대 기혼 여성 10명 가운데 4명이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네.
OECD 회원국의 평균 여성 고용률인 58%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한국. 한국 정부는 여성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청년 고용과 함께 여성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다음 달 안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 중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돈을 많이 쓰는지에 관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 중에 가장 큰 손, 중동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다음이 중국 사람이었고요. 세 번째가 일본인 관광객이라는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흔히 한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을 큰 손이라고들 불렀는데요. 이 중국 여행객들보다 더 큰 손이 바로 중동 사람들이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들이 쓴 비용이 평균 그 1,606달러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중동 사람들이 쓴 돈이 한 사람에 평균 3,000달러를 쓰고 간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가 이 한국이 발표한 자료가 아닌 경제협력개발기구 관광위원회가 발간한 그 2016 경제협력개발기구 관광 동향과 정책이라는 자료에 실렸다고 오늘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자료에 따르면은 그 2014년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420만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숫자로 보면은 중국인은 61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이 일본인으로 230만 명이었는데 중국인들은 1인당 평균 2,095달러를 썼고 일본 사람들은 999달러를 썼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OECD 관광위원회 자료에 각국의 관광산업에 대한 분석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 한국의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까?
한국의 관광산업은 평균 GDP의 4.1% 규모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고용의 한 5.9%가 이 관광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다. 관광 분야의 서비스 수출은 전체 한 2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느는 것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한국 안에서 관광을 즐기려는 이 비율이 늘어나면서 관광 산업이 한국의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집권 중인 러시아에서 작년 한 해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로버트 버신스키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정치적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반항 세력을 소수자로 낙인 찍고 있습니다. 외국 기관으로 등록된 민간단체가 120개를 넘어섰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군의 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병사들의 어머니 위원회, 선거 감시 기구 골로스, 그리고 인권 단체 메모리얼 등이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제정된 외국 기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러시아 당국은 이미 기부 단체 4개를 없앴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또 독립 기구들을 압박하는 한편 인터넷 웹사이트 차단 목록도 늘리는 등 국가적 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신체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2년 전 평화 시위에 참여했던 운동가 일다 다비는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버신스키 부차관보는 러시아 내 범죄 행위를 모른 척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 살인 사건의 범인은 체포됐지만 아직 법정에 회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넴초프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러시아 내 인권 향상, 민주주의, 그리고 국제적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막기 위한 제재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 제재는 러시아가 정전협정인 민스크협정을 이행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버신스키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감옥에서 억울하게 숨을 거둔 러시아 인권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를 비롯한 많은 인권 유린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강하고 번영하는 민주국가가 되는 것은 미국의 국익과도 연결됩니다. 러시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를 받는 것은 넴초프를 비롯한 민주운동가들이 꿈꿔왔던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